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마지막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 있음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나라 안과 밖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터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낙태를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성개방, 즉 성의 문란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나라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위로 달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낙태율 1위라는 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율 1위, 소년 불행지수 1위를 또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도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곳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대구에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대표 목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분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들마다 다 이야기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낙태 폐지법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충분히 막아서고도 남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지금이 우리나라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낙태율이 높은 이유는 사단의 전략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선교사를 세계에서 인구 숫자를 비례한다면 첫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태율이 1위 국가가 되었습니까? 왜 1위로 달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무슬림들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이제 3% 이하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나라를 점점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유럽에서는 무슬림이 국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술집으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나일강에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영적 암흑기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아마 모세는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셉도 하나님도 모른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불어나자 애굽의 왕은 결국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까지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까지 합니다. 다행히 이 산파 시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시브라가 히브리인의 아이를 살려둔다는 소식을 다시 왕이 듣게 됩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 시브라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시브라에게 왜 살려두었냐라고 말하니까 시브라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녀를 다 출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시브라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참다 못한 왕이 모든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은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의 왕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가족이 자멸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전투인지 폭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난세에는 분명 영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난세의 영웅은 한 가정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한 가정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며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저는 이들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 왕이 사내 아이들을 죽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믿음의 세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사단의 계속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단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통곡 소리가 들리듯이 당시 이집트에도 동일하게 통곡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이 일들을 맞이하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왜 이런 절망적이고 무서운 역사가 임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다가 이제는 문제가 생기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이 계신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명에 동화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집트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아론이 황금으로 소를 만든 것도 그 이유에 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몬의 영, 물질의 영인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잘 알고 지내던 저번 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경산 스타벅스에 가서 잠깐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거의 스타벅스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적그리스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무엇을 장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허영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타벅스를 가면 뭔가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그 허영을 파는 것입니다. 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올라가 보시면 뭔가 다 스타벅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막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감없이 토브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였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보고 싫어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든지 그 기쁨은 말로 주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일 악어는 크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악어가 더 많았겠죠. 아므람과 요게벳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들은 모두 다 강물에 던져야 했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이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하기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아이를 강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강물에 내다 던집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이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애굽의 시대가 무엇이 다릅니까? 문화는 다르겠지만 믿음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여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만은 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명에 동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맞추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말합니다. 잘 되기 위하여서는 세상인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날강의 아이들을 던져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관심은 그저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입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무학산 수양원에서 했습니다. 총 28명 가까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가 끝이 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이들 손들어 봐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28명이 다 들면 좋겠지만 예상은 했었습니다. 5명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시키는 가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려고 전혀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내지도 않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바로 학원을 가야 하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례교육이 있어서 5명을 다시 남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애들 따로 빼서 공부를 세례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도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전도사님, 저 학원 가야 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학원 가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순간 저의 마음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얘는 세례를 언제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대학교 가면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세상의 나일강에 던집니까? 여러분이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가 특히나 중등부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때 신앙이 잡히지 않으면 머리가 굵어지고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 말씀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해도 다시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아므람과 요게벳에만 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가정 중에 그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원 가야 다른 아이들보다 지쳐지지 않습니다. 국영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이 아이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할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가 부모님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 2장 3,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숨죽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자 아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일강가에 가서 갈대를 뜯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 이 상자를 만들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무슨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당시 최고의 절대 권력자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이 숨기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것은 아무 때나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와 싸울 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비본질과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가로 직접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의 아이교나 아 재수 없어라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웁니다. 하나님은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자던 공주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연이었겠습니까? 이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갈대 상자의 뜻은 원어로 보면 방주, 히브리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방주, 이 테바를 타고 구원받았듯이 모세도 똑같은 이 테바를 타고 심판의 무리로 건져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은 심정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밥이고 진리이고 정답인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는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야.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개미가 빵긋하고 웃습니다. 여러분,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100%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던 일이 척척 진행되고 믿음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흉악한 인간인데 딸은 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 하셉투스 공주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에 상자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곳에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갈대상자를 아들을 담아서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날이 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계획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잘 안 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바로 비로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을 때 그 아이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모세가 학자로서의 지식도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일강에 버리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지셔서 모세라는 인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